네, 이 전주에 했었던 것에서 계속 이어서 하겠습니다. 잠시 요 전에 마지막 끝났을 때를 이야기를 해드리면 경험주의, 합리주의, 그리고 이신론 이 부분에 대해서 데이즘이라고 했었던 것을 나눴었죠. 그래서 거기에 반해서 하나님께서는 독일의 경건주의, 그다음에 영국의 웨슬리안 부흥, 그리고 미국의 대각성운동, 조지 윗필드나 조나단 에드워드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있었다, 이런 것을 이야기를 했었죠. 그 다음에 다시 반하나님 쪽으로 다시 갔었을 때 철학자 칸트 헤겔은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칸트 헤겔, 슈라이어마하라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세 사람에 대해서 아주 간단히 알아보겠습니다. 저도 뭐 철학을 공부하거나 철학자는 아니니까 대신에 이들이 이야기했었던 것에서 저희 믿음과 기독교적인 종교적인 부분과 관련이 있었던 부분을 아주 간략하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18세기 말에서 19세기 동안 사탄은 경험주의, 합리주의, 이신론을 바탕으로 해서 강력한 근대 배교의 바탕을 이룹니다. 그래서 그 중에 선두로 있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칸트라는 사람입니다. 칸트는 철학자죠. 철학자인데 이 칸트가 대단한 사람인 건 맞습니다. 왜냐하면 얼마 전에 잠시 그래도 한국 도울 아시죠? 도울. 네, 김용호 도울. 그 이상한 얘기 많이 하는데 인문학적으로는 머리가 좋은 사람은 틀림없죠. 그렇죠? 인문학적으로 머리가 좋은 사람, 머리가 인문학적으로 발달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수학적으로 발달한 사람이 있고. 그런데 분명히 인문학적으로 발달한 사람이고, 그 사람이 최근에 들어서 다시 칸트를 읽는데, 칸트가 왜 이렇게 어렵게 글을 써놨는지 모르겠는데, 이제서야 조금 이해가 되는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칸트의 글들이 얇게 읽으면 얇지만 굉장히 깊이가 있는 그런 뛰어난 철학자 중에 한 사람이죠. 그렇지만 이런 철학은 사람에 대해서, 사고에 대해서 깊이 들어가는데 그러다 보면 하나님과 반대로 결과가 항상 나오더라고요. 사람을 통해서 들어가게 되면. 그래서 칸트가 이야기한 것 중에 하나가 지식이란 인간의 감각이 지각할 수 있는 세계에 국한되어 있음을 주장한다. 그렇죠? 그래서 내가 경험주의적인 어떤 관점이죠. 내가 감각이 인지할 수 있어야 된다. 인간은 그의 감각에 경험하는 것만을 인지할 수 있으므로 특별한 신의 계시를 통해 얻어지게 되는 지식은 있을 수가 없다, 라고 주장을 합니다. 이성적으로 합리적인 생각으로 들어갔을 때 맞는 얘기죠. 왜냐하면 내가 인지할 수 없는 부분인데 내 인지를 넘어선 것을 나한테 얘기해봤자 나는 그걸 인지 못하니 그것은 나한테 지식이 아닌 거예요. 의미가 없는 것이죠. 종교적인 믿음은 모든 인간이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의무나 법에 대한 일반적인 관념에 근거하고 있을 뿐이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사람들이 종교적, 도덕적, 윤리적인 부분으로 타고났기 때문에 그것을 관념적으로 일반화시켜보면 그게 이제 종교가 나온다 이거죠. 그렇죠?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각각의 주장들이 나중에 신정통이나 이쪽으로 가면 굉장히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그 철학적으로. 헤겔도 중요한 인물입니다.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점은 아이디어에 있는 것이지 어떤 역사적 사건에 근거하는 것이 아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헤겔은 나중에 이제 유물론적인 것에도 많은 영향을 끼치죠. 정반합 들어봤죠. 정반합. 그게 이제 헤겔의 이론에 의해서 나오는 것이죠. 변증법적인 사고. 이런 것들이 이제 헤겔을 통해서 나옵니다. 기독교의 믿음이 성경에 근거한다 하더라도 성경의 역사적인 정확성 자체를 나는 부인하니까 그게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게 없는 것이다. 역사적으로 증명할 수 없다. 그냥 부인한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굉장히 유물론적인 사고를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슈라이어마흐라는 사람은 종교적으로 매우 중요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 반종교적으로, 우리가 봤을 때는 반기독교적으로. 진정한 종교는 신학적인 시스템을 믿거나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즉각적으로 신과의 관계를 경험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교리나 어떤 법은 중요한 것이 아니고 경험이 중요한 것이다. 이게 굉장히 근대적인 사고입니다. 나중에. 이게 그러니까 옛날부터도 있었던 사고지만 근대에 더 정립이 더 많이 됩니다. 그래서 경험이 중요한 것이다. 이게 아까 경험과 합리적인 그러한 철학적인 배경과 매우 그 흐름이 비슷합니다. 내가 경험해야 되고 성경은 중요하지 않고 인간의 종교적 경험, 체험에 대한 해석이 중요하다. 이건 근대 혹은 현대 기독교들이 안고 있는 우리가 봤을 때는 문제인 거죠. 그렇죠? 그래서 성경은 당연히 최종적인 권위를 갖고 있지 않다. 그래서 대신 종교적인 경험이 최종적이다.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나중에 굉장히 엄청난 영향을 미칩니다. 근대 그리고 현대 기독교계. 해체주의적 비평, 해체주의라는 것이 있습니다. 아마 어쩌면 해체주의, 디컨스트럭트라고 얘기해요. 디컨스트럭티비즘 혹은 디컨스트럭트. 어쩌면 자매님 학교 다니셨을 때 오자매님은 아마 들으셨을지도 몰라요. 해체주의, 디컨스트럭티비즘. 이거는 이제 나중에 탈구조주의라는 걸로 이제 곧 나오게 되면서 미술과 건축가 이런데 현대 건축에 매우 영향을 미칩니다. 포스트모던 이후에, 1970년대 이후에. 우리나라에도 그 유명한 사람들의 건축물들이 한국에 지어지고 있어요. 자하 하디드 같은 사람, 이제 유명한 여성 건축가인데 죽었죠, 얼마 전에. 근데 이런 사람들이 아마 동대문 그 이 건물 지은 사람, 그 새로 막 이상하게 모양이 있는데 그런 거 이제 해체주의적인 건물입니다. 근데 아마 자하 하디드라고 그분이 대표적인, 나중에 이제 조금 더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탈구조적인 분입니다. 그게 왜냐하면 성경을 부인하는데 매우 잘 사용되는 이름입니다. 그래서 후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여튼 해체주의적인 비평이 있습니다. 개혁주의 신학자들은 성경이 성령에 의해 영감을 받았고 모호하고 신성한 인간과의 관계에 의해서 쉴 수 없다는 믿음이 있었는데 그것들을 그 개혁주의 개혁 개신교들의 그 믿음을 갖고 있던 사람들이 버리기 시작합니다. 대신 인간의 종교적인 의식의 발전을 통한 인간의 기록으로 성경을 해석합니다. 사람의 인지가 발달하면서 종교가 더 발달하게 되고 그래서 인간이 잘 기록한 것, 그것이 이제 성경이다. 성경이란 역사적으로 어느 정도 가치를 갖고 있지만 성경 자체가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의지라는 것에는 동의하지 않는다. 그리고 성경은 전설이나 신화, 오류, 그리고 모순등을 갖고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오류가 있고 오류를 자꾸 찾으려고 그러죠. 그래서 나중에 성경, 저희가 성경 보존과도 그래서 관계가 있어요. 이 부분들이. 왜냐하면 비평, critical text 나올 때 원문 비평을 하죠. 비평을 할 때 어떤 게 그럼 진짜냐 뭐 이런 거를 한다든지 이 말하고 저쪽 장하고 이쪽 장하고 틀린데 어떻게 된 거지? 그래서 성경은 고치기도 합니다. 자기 다르니까. 앞에서는 네 명이라고 그랬고 여기는 한 명이라고 그랬고 그러면 이제 둘 다 맞아야 되니까. 근데 저희의 믿음은 두 개가 달라요. 다르면 뭐가 정답입니까? 여기서 쓰여진 거하고 뭐 특히 역대상하, 열왕기상하 이런 데에서 많이 달라요. 그래서 연수가 달라요. 여기는 몇 년 통치했다 그러는데 저기는 몇 년 통치했다 그러고. 그러면 이제 뭐가 맞습니까? 둘 다 맞아요. 맞습니다. 둘 다 맞습니다. 그럼 둘 다 어디서 어떻게 다 맞냐? 기본적으로 긴 것들이 섭정이 들어간 거예요. 섭정. 어머니가 통치를 대신했다든지 선대에 있던 사람이 대신 어렸기 때문에 통치해서 그 긴 기간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짧은 거는 자기가 완전히 자기가 통치하기 시작한 해. 그때가 보통 들어가죠. 그래서 성경의 연대기, 제가 나중에 요만한 얇은 책자 하나 갖고 와서 보여드릴게요. 그것만 또 연구한 책자가 있어요. 다르지 않다. 네, 성경이 여기서는 이렇게 얘기한 이유는 이것 때문이고, 여기서 얘기한 건 이것 때문이다. 기본적으로 그 이유는 약간 섭정이 많이 들어가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거와 이거와 다르다 그러면 둘 다 맞는 겁니다. 성경에서는요. 둘 다 틀린 게 아니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죠. 왜냐하면 성경에 마치 사복음서가 같은 사건에 대해서도 조금씩 다르게 기록한 부분들이 있죠. 그거가 맞고 틀린 게 아니고 전체가 다 맞는 것이죠. 그래서 다른 각도로 보게 되는 학자들은 성경을 다른 문학 작품처럼 평가하기 시작합니다. 이것 때문에 이제 성경이 무너지고 찢어지고 막 이런 것들이 시작이 되죠. 구약의 신빙성의 의문을 갖고 창조, 대홍수, 이스라엘 역사 등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이성과 자신의 지식과 자신의 인지의 한계에 있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서는 예수에 대한 정확한 성경 기록을 갖고 있지는 않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예언과 기적들은 부정되고 미래의 신정통치 왕국 당연히 부정되죠. 사탄은 성경에 대해서 그 신뢰도를 무너뜨리려 하는데 중점을 둡니다. 얼만큼 이게 심하냐, 이거가 이제 중요한 겁니다. 정말 심하게 성경을 깹니다. 현대에 들어와서. 그래서 성경에 대한 그 신뢰도를 무너뜨리기 위한 작업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상업주의의 시작. 커머셜리즘이라고 얘기하는 상업주의. 뭐 우리는 옛날에 이미 이 시대를 지났기 때문에 너무나 쉽게 상업주의 그러면 이제 벌써 뭔지 탁 감이 오죠. 그렇죠? 상업주의란. 그런데 그 당시에 상업주의가 시작했을 때는 그 당시에 시대정신을 읽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처음에 있었을 때. 아까 양동환 교수님하고 잠깐 얘기한 게 있는데 아니 도대체 그러면 시대정신이란 무엇인가 라는 얘기를 했었어요. 이제 그 용어가 있어요. Zeitgeist라는 용어가 있어요. Zeitgeist. 그게 Zeitgeist가 시대정신. 이게 독일어겠죠. Zeitgeist가. 근데 이제 평균 일반적으로 많이 쓰는 단어입니다. 시대정신이라는 것을 할 때. 그럼 과연 지금 현재 갖고 있는 시대정신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알았을 때 그러면 우리 믿는 기독교인들은 그러면 이제 이 시대정신이 이렇게 흐르고 있을 때 우리 믿음을 지키면서 얼마나 지혜롭게 우리 믿음을 지킬 수 있느냐. 이것을 보려면 시대정신을 한번 보는 것은 나쁘지 않습니다. 그거 봐야 됩니다. 사실은. 그래서 우리의 믿음을 아주 지혜롭게 지키는. 상업주의가 시작이 됐죠. 그래서 인더스트리얼 그 레볼루션, 산업혁명이 있은 다음에 마구 새로운 상품들이 쏟아져 나오고 옛날에는 한 사람이 하루에 하나밖에 못 만들었던 걸 뭐 한 사람이 수십 개, 수백 개를 만들어내는 그러한 일들이 시작이 됩니다. 과학과 기술의 발전으로 수많은 새로운 제품과 발견들이 이루어지고 그리고 산업혁명은 대량 생산을 가져다 줍니다. 인간은 역사 속에서 경험하지 못한 물질적인 풍요로움을 맛보게 되죠. 그렇죠? 이런 것들 때문에 과학에 대한 발전이 사회의 유토피아를 건설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게 합니다. 거기다 뭐가 또 뒷받침됩니까? 진화론이 뒷받침돼요. 진화론은 인간들이 나중에 신의 영역으로 갈 수 있다는 것을 뒷받침해주는 겁니다. 그것이 상업주의와 맞물려졌을 때 사회와 교회와 이런 것들이 나중에 이상적인 곳으로 갈 수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해주죠. 그래서 경험하지 못했던 물질적인 풍요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만몬을 신격화하고 물질주의는 삶의 철학이 됩니다. 돈을 많이 벌어야 되죠. 돈 많이 벌면 이제 할 수 있는 일이 더 많아지고 이제 그렇게 되죠. 사탄은 이 상업주의를 세상의 사람들로 하여금 순간적인 것에 더 빠져들게 하죠. 사실 돈을 갖고 죽을 수는 없는 거죠. 손을 피고 죽으니까. 그렇지만 순간적인 것에 더 빠져들게 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하는 시간 그리고 죽음 후의 세계 이런 것에 대한 생각 자체의 시간을 뺏어버립니다. 이게 굉장히 큰 겁니다. 그래서 요즘의 셀폰이 이거죠. 그러니까 요즘의 유튜브, 셀폰 이런 것들이 바로 저는 요즘의 상업주의, 또 다른 의미의 상업주의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는 시간 없어지고 글 읽는 거에 대해서 젊은이들이 매우 게을러지고 글 사이의 미닝과 의미를 깊이 들어가서 보는 부분이 굉장히 약해지고, 그래서 요즘 아이들에 대한 어떤 종합적인 사고, 그 다음에 단어에 대한 깊이 들어가는 것, 행간을 읽는 것,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매우 약합니다. 비주얼한 건 엄청 강하죠. 근데 하나님은 비주얼에 대해서는 거의 얘기를 하진 않으세요. 항상 말씀을 얘기하시고 글을 얘기하시고, 하나님이 비주얼이 중요했으면 비주얼로 주셨겠죠. 우리가 앞으로 갈 길을. 근데 말씀으로 주셨단 말이죠. 그런데 그 말씀으로 주신 것은 월드를 주신 것이고, 월드를 주신 것을 사람들이 못 믿게 하기 위해서 사탄은 여러 가지 일을 동원하고 점점점 지금 성경으로부터 멀어지고, 성경에서 멀어지니까 믿음에서부터 멀어지고, 이거는 아주 자연스러운 지금의 흐름입니다. 그래서 상업주의는 이렇게 나쁜 영향을 미치죠. 공산주의의 탄생이 이제 있습니다. 물질적인 풍요가 있었지만 상업주의를 통해서 반대극부적인 거예요, 사실은요. 그렇지만 이것도 역시 하나님이 이용을 합니다. 그래서 상업주의는 정의롭지 못한 사회를 또한 만들어내죠. 그래서 노동자들이 착취당하고 고용주들은 더 풍요로워지고 이런 양극화 현상이 일어납니다. 이 양극단화 현상은 더욱 심해지고 사회적인 구조의 혁명이라는 것을 바라는 사람들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 칼 막스가 공산당 선언을 유명한 거죠. 커뮤니스트 마니페스토라는 이것을 쓰고, 그리고 자본론, 다스 캐피탈이라는 이런 책을 만듭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필이 발간되죠. 막스의 영향은 뭐 엄청납니다. 그래서 이 칼 막스는 사실은 공산주의가 망했다고 하지만 신 칼 막스 이론으로 해서 계속 있어요. 저희 삶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막스의 이론은. 그래서 가장 큰 것 중에 하나는 디스코스라 그러는데, 근대 철학에서 가장 큰 것 중에 하나가 이 공산주의 이론입니다. 우리 사회와 경제, 문화 모든 것에 영향을 준 커다란 사건, 커다란 인물, 커다란 이론, 이런 것 중에 하나가 칼 막스 이론입니다. 그래서 영화를 공부하든, 음악을 공부하든, 뭐 철학을 공부하든, 미술을 공부하든, 무용을 공부하든, 이론적으로 들어가면 칼 막스 공부하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칼 막스가 영향을 많이 줬으니까, 이런 데에서도. 그래서 막스의 이론이 있습니다. 역사는 경제적인 요소에 의해서 조정되어 왔다. 역사에 대한 비유죠, 이 사람들은. 그렇죠? 그 계급 간의 갈등. 계급 간의 끊임없는 갈등을 통해서 역사가 이루어지고 있죠. 우리가 아는 이제 부르주아와 그 다음에 프롤레타리아. 부르주아와 프롤레타리아의 갈등인 거죠. 부르주아와 이 갈등을 통해서 이제 다음의 세대가 이어지는데, 갈등이 생기죠? 뭔가 풀어지죠? 그래서 나가죠. 그리고 또 갈등이 생기죠? 풀어져서 나가죠. 그게 이제 변증법이죠. 아까 얘기했던 헤겔의 이론과 이제 유사하게 되죠. 노동자 계급과 자본가 계급의 갈등이다. 그래서 종교조차도 경제적인 힘의 산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본가들은 보상과 처벌이라는 개념을 이용해 사람들을 소리 없이 착취하고, 노동자들은 그것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종교는 아편과 같다고 이야기하고, 종교는 없어져야 한다고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공산주의가 지금 있는 곳은 기독교가 들어갈 수 없습니다, 사실은요. 그래서 그렇다고 교회가 없냐? 교회 있습니다. 교회 다 있죠. 북한에도 교회 있고 다 있습니다. 있지만 이제 전혀 다른 걸 얘기하죠. 그러니까 지하교회가 있죠, 그런 데들. 공산주의는 성경, 조직화된 교회, 하나님과 내세의 존재에 대한 믿음, 인간의 죄, 하나님의 절대성에 대한 부정이 있습니다. 그럼 뭐 다 부정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공산주의는 물질적인 무신론과 미래의 희망을 인간이 만들 수 있는 유토피아로 대체를 합니다. 공산주의가 끝까지 발달하면 유토피아가 나오는 거죠. 그렇죠? 이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공산주의적 유토피아는 모든 사람이 그의 능력에 따라 일을 하며 필요에 따라 사회적 생산품을 골고루 나누어 갖는 이런 부분입니다. 미래 신정통치 왕국에 대한 믿음과 희망을 없앴고 거짓 희망을 사람들에게 줍니다. 특히 프롤레타리아들 그 계급에게 그들이 규정한 이건 종교가 주는 게 아니고 공산주의가 줄 수 있는 유토피아는 그러니 아래에서 프롤레타리아 계급이 뭉쳐져서 혁명이 일어나죠. 일반적으로 이제 많은 무브먼트들을 보면 사회주의적 무브먼트를 보면 진화론의 강력함 엄청 강력합니다. 1895년에 발행된 다윈의 종의 기원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종의 기원 그렇죠? 는 과학과 종교를 완전히 흔들어버립니다. 완전히 흔들어버려서 단순한 존재로부터 복잡한 형태로 점진적으로 발전되어 온 생명체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우리가 제일 발달했다. 뭐 아시죠? 합리적인 설명으로 진화가 어떻게 일어났는지를 인간적인 두뇌의 합리성에 근거해서 제시합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받아들이게 되는 거예요. 적자 생존이나 자연 선택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이거 그냥 받아들여. 지금도 흔하게 당연히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왜 예를 들어서 맹장이 왜 조그마하냐? 그러면 뭐 이렇게 당연히 진화론적인 답을 얘기를 하죠. 그렇죠? 이는 인류의 기원에 대한 생각 자체를 넣어주기 때문에 굉장히 오리진한 그런 종의 기원이잖아요. 아주 기본적인 창세기의 일장 일전에 대한 부분을 부정하게 만듭니다. 진화론은 과학뿐 아니라 종교에도 적용이 됩니다. 사실 종교와 사회 철학에 더 영향을 많이 줍니다. 창조론의 부정, 종의 기원의 시간을 거의 무한정으로 오래된 것으로 얘기를 하죠. 지구 그러면 45억 년 전, 50억 년 전을 이야기를 하죠. 인간사에서 유대 기독교의 중심을 흔들어 버립니다. 그리고 인간의 타락에 대한 성경적인 대주제에 대한 의문을 가지죠. 죄에 대한 새로운 정의를 만들어냅니다. 진화론에서는 인간의 죄는 단지 인간에게 남아있는 동물적 본능에 지나지 않는다. 동물적 본능을 많이 갖고 있는 게 죄인 거예요. 왜냐면 그게 하등적인 거니까. 그러니까 구원은 뭡니까? 이걸 없애야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그걸 없습니까? 교육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새로운 개념의 대상은 구속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넣어줍니다. 그래서 인간의 죄의 대가를 지불하기 위한 대속물로서 돌아가신 구속자의 필요에 대한 의문, 그리고 그 필요가 의문을 가지고 그 다음에 그 필요가 없음을 주장합니다. 구속이란 동물적인 본능을 이겨내기 위한 지속적인 교육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육을 잘하면 우리가 동물적으로 생각하고 행동했던 것들이 잘 교육을 받고 트레이닝돼서 동물적인 본능이 점점점 없어져서 더욱더 상위 인간이 되는 그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진화론적인 입장에서 기독교적인 믿음, 성경, 유일신 등은 인간의 종교적 인식의 진화론적 발전 결과 중 하나이다. 즉 여러 가지 다양한 종교가 있는데 그 종교라는 것은 관념에 대한 차이일 뿐이고 기독교는 그 여러 가지 종교들 중에서 제일 진화된 종교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진화 단계 중 일부인 기독교를 생각해 볼 때 도덕 윤리적인 절대성은 없다. 나중에 이제 후에 더 나오게 되는 이야기죠. 선한 행동이란 단지 사회적 행동 양식에 따른 그 시대에 적합한 행위일 뿐이다. 그래서 절대성은 있지 않고 절대성은 그 시대에 맞춰서 바뀌어진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진화론을 받아들이는 사람의 두 개의 태도는 조금 더 길기 때문에, 그러면 오늘은 요 정도까지만 하고요. 그래서 오늘 잠깐 얘기했었던 철학과 진화론, 이런 부분들, 그 다음에 유물론적인 사고와 공산주의 이런 것들이 종교의 나중에 근대 개신교와 현대 개신교에 영향을 미치는 매우 근본적인 기본적인 작업들이 서서히 지금 돼가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나중에 리버럴리즘과 에큐메니칼리즘과 이런 것들이 다 사실은 이런 그리고 신정통주의와 이런 것들이 다 이런 기본적으로 디스코스를 새로 만들었던 이런 인류적으로서는 위대한 철학자라고 보는 이 사람들의 영향에 놓이게 됩니다. 네.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